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 세탁을 도운 싱가포르 회사와 이 회사의 운영자 등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는 어제 싱가포르 국적자 한 명과 회사 두 곳, 선박 두 척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탄유벤과 그가 주주로 있는 무역회사 위총 주식회사가 올랐습니다. 해외 자산통제실은 탄유뱅이 적어도 2011년부터 지난 몇 년간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북한과 수백만 달러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어왔고 금융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현찰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탄유뱅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공개한 뒤 미 연방수사국 FBI를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위총 주식회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WT 마린 주식회사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각각 전방 지역에 위치한 감시초소 GP-11개를 시범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완전히 파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 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고 시범 철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아베 총리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만찬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으로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방향으로 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중 관계는 경쟁에서 협조라는 새로운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며 리 총리와 함께 양국 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도 회견에서 올해 5월 내가 일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은 중일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았다면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미 주요 정치계 인사들에게 보내진 폭발물 우편물이 상당수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수사국 FBI가 플로리다주 우편물 센터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어제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폭발물 우편물 가운데 일부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서북부의 오파로카 우편물 센터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해당 시설을 수색하고 보안 카메라 등을 검색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주요 인사와 CNN,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 등에게 수상한 우편물 배달이 시도됐습니다. 터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원들에 의해 살해된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의 아들이 사우디를 떠나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카쇼기 씨의 아들 살라 씨가 그의 가족과 함께 어제 사우디를 떠나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인 살라 씨는 그동안 사우디 당국의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사우디 측에 살라 씨의 출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그의 출국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카쇼기 살해에 관여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에 대한 미국 방문 비자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 검찰은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터키 측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용의자들이 카쇼기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회사와 선박, 개인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싱가포르 국적자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쪽으로 돌아선 뒤 오히려 더 많은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두 건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1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회사와 선박, 개인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싱가포르 국적자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해 북한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혐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5일 싱가포르 국적자 한 명과 회사 두 곳, 선박 두 척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탄 위벤과 그가 주주로 있는 무역회사 위총 주식회사가 올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탄 위벤이 적어도 2011년부터 지난 몇 년간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북한과 수백만 달러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어왔다며 이를 위해 대금 지불 대상을 모호하게 만들고 관련 조사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래를 분산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탄 위뱅 등이 금융 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하면서 계좌 이체가 거절됐을 당시 현찰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현찰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탄 위뱅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공개한 뒤 미 연방수사국을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명수배 전단지에는 탄 위뱅의 생년월일과 신체적 특징과 함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이날 제재된 또 다른 회사는 위총 주식회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WT 마린 주식회사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WT 마린 주식회사가 북한 정권의 불법 경제활동에 연루되거나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 JW 주얼호와 나이맥스 스타호를 운영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들 두 선박 역시 이날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탄 위방이 위총과 WT 마린 주식회사에서 활동한 건 북한의 금융 조력자들이 종종 여러 회사를 설립하고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회사들은 주소와 전화번호, 직원들이 동일하며 유사한 사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미 재무장관은 탄 위뱅과 그의 공모자들이 북한을 대신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돈 세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며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 전 세계 기업인들은 이런 유형의 모략에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인 관행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에 깊이 전념하고 있고 재무부도 그때까지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북한에 대한 금융주의보를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금융대리인과 유령회사, 위장회사, 무역회사, 금융기관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한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9번째고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6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에는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리성은 경제상무 참사와 터키 국적자 등이 무기와 사치품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쪽으로 돌아선 뒤 오히려 더 많은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제재가 늘었는데 주로 북한의 해상활동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횟수는 모두 9차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집중됐던 지난해 8차례 단행된 제재 횟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재 대상도 기관과 개인 등 117건에 달해 모두 124건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에도 근접했습니다. 1, 2월에는 각각 한 차례와 두 차례 제재가 발표된 뒤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한동안 주춤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석 달간 6차례로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해상활동을 겨냥한 제재가 많았습니다. 실례로 미 정부는 올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국적 등의 선박 40여 척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더불어 운송회사와 해외 항구에서 항만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 30여 곳도 제재 명단에 올려 해상활동에 대한 미국의 단속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과 석탄과 석유 등을 거래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독자 제재에 올린 선박들은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를 거쳐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온 점도 주목됩니다. 또 해외 기업과 국적자들이 대거 제재에 오른 것도 특징입니다. 지난해 6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며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겨냥했던 미국이 올해는 러시아 은행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독자 제재가 잇따라 발표됐던 지난 8월에는 세 차례 모두 러시아 기관과 개인이 제재 명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불법 금융거래를 한 아프리카 라트비아 은행, 파나마 선적, 싱가포르 무역회사 등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북한의 주요 기관들은 미 독자 제재를 다소 비껴갔습니다. 지난해에는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북한의 헌법기관이 대거 독자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1월 북한의 원유산업성이 제재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나 군부에 협력하는 산하기관들이 제재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 이루어진 미 독자 제재는 모두 470여 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0여 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에 대해선 단호합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와 달리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자 제재가 그만큼 쉽게 해제될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올해 5월 VOA에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해제 여건이 절대 간단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발효된 이후 발동된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는 북한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VOA에 한 번 풀면 다시 되살리기 어려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달리 독자 제재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행동에 무언가 유인책을 제공하려 할 때 미국의 독자 제재 완화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 독자 제재의 주요 표적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는 외국법에 따라 자국민을 제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 등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다시 한번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정 분야 제품 관련 제재를 또다시 언급하며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남북 경협 가능성과 관련해 특정 분야 제재를 재차 거론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한국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 명의 방북이 추진되는 데 대한 미국의 시각을 묻는 V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프로그램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VOA에 남북 철도 협력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행에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등 최근 남북 경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잇따라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공단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해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8월 31일 VOA에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임을 상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비건 대표가 29일과 30일 서울에서 한국 측 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양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의 한국 측 협상 대상자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에서 23일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은 지난 8월 임명 이후 네 번째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두 건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 행동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독일과 호주, 일본 등 35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올해 세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 6월 12일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로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국과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거듭된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지역과 세계 평화 안보에 전례 없는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그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된다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로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삼가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준수하고 북핵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 금지 조약에 전면 이행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국이 공동 제안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은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6자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그 같은 목적을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보나드 샴포 전 미 8군 사령관은 남북 군사 합의서에 북한의 장사정 포를 후방 배치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이 공격에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이 남북 간 군사적 합의와 결정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3년 가까이 한국에서 근무한 샴포 전 사령관을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 합의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s that I think we ought to move cautiously in terms of anything that would affect the readiness of the alliance.
미한 대북 태세와 양국의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를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제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Well, to me that's the crux of the entire problem is Seoul.
그 부분이 남북 군사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국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서울 수도권 일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장사정포는 이렇게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된 데에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미국의 대북 정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What I understand is you have to not that there's a no-fly zone. It's that you have to notify them that you're going to fly in the zone.
비행 금지 구역으로 인해 이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비행기를 운용할 때는 서로 상대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미군 헬기를 띄울 때 북한 측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거죠. 우려되는 부분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VIP가 해당 지역을 비행해야 하는 경우인데 과연 이때 통보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만약 유엔군 역시 군사작전과 군의 준비태세를 약화하지 않는 선에서 이 비행금지구역에 동의했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된 데 대해 미국이 불만을 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미한 공조가 이루어졌는지 또 양국 협력에 지장이 없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Yeah, so it's helpful to remember that the Combined Forces Command, the Deputy Commander is a
일단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미한 연합군 사령부 사령관과 한국군 사성 장군인 부사령관의 사무실은 말 그대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 해병 등 전체 연합사령부 본부가 이런 형태입니다. 또 하루에 몇 차례씩 정보를 교환하도록 돼 있고요. 주한 미 8군 사령관 재직 당시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한국 방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양국은 언제든 열린 대화를 주고받고 조직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양국 군 당국 간 분명히 이와 관련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I think they're two different things. And I think if one again although primarily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 다른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종전선언을 북한의 비핵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동력 유지에 활용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라도 종전선언을 지렛대로 본다면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해온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협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평화협정에 절대 서명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한반도에서 유엔군 그리고 미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United Nations Command, I think they would there would probably be some things that they would need to
유엔군 측면에서는 관련법과 명령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뢰 제거 등 다른 활동들을 벌일 텐데 다국적 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해당 국가에서 철수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유엔군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이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을 괴물에 비유하면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Yep.
"북한은 유엔군이 왜 해체해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내놔야 합니다. 유엔군의 존속 이유는 그들의 지속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휴전 상황 때문입니다. 유엔군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이 철수하길 바란다면 비핵화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어쩌면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당일을 두고 한 말일 수도 있고 말이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등 도발을 멈춘 것만 보면 한반도 내 긴장이 진정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또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북한의 위협은 남아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을 위협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캐나다 출신의 육군 중장이 유엔군 부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유엔사 창설 이후 미군이 아닌 이렇게 제3국 장성이 부임한 건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Just demonstrates that it's not just the alliance, but there's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at brings in."
유엔사가 단순히 미한 동맹만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다른 여러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엔사 내에서의 미국의 책임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임무를 계속해 완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agree with President Moon's attempt to find ways to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노력에는 찬성합니다. 북한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말이 있죠.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전까지 대북 준비태세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버나드 샴포 전 미 8군 사령관으로부터 남북 군사 합의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총회에서 해마다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국제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비판적인 연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논평을 통해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73차 유엔 총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강력히 비난하며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 기준의 전형적인 신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지독한 인권 유린을 집중 조명하고 그 같은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북한 정보가 외부 세계로 나오도록 하며 폐쇄된 사회 내부에서도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들은 2004년 이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관행에 비판적인 연례 인권 결연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지지로 규결됐다며 이는 결연에 대한 폭넓은 국제적 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함께 해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제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북한의 비판에 대해 그 같은 반응이 처음이 아니라며 따로 특별히 논평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에 기반을 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는 지난해 공동 제안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1일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는 24일 현재 북한의 비판에 대해 입장을 묻는 BOA의 이메일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다음 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 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에게 물리력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최근 법원에 제출되면서 실제 고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인 억류자들에게 고문과 폭력 등을 행사한 전력이 있지만 최근 억류자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오토 원비어 사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68년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에게 가해진 고문입니다. 당시 승조원 중 일부는 약 11개월간의 억류 기간 동안 북한군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폭력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원비어 부모의 입장을 부연하기 위해 지난 1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북한은 미국인 억류자들에게 폭력을 행한 전력이 있다며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은 미 승조원들에게 태권도를 하듯 때리거나 빗자루 막대, 벨트 버클, 의자 등을 이용해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중 한 승조원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의자를 높이 들거나 막대기를 무릎 뒤에 꼽은 채 웅크리는 고문이 가장 힘들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승조원은 팔이 묶인 상태에서 복부를 가격당하고 어깨와 팔을 발로 차이는 폭력 행위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울러 1965년 북한으로 넘어간 미군 병사 찰스 젠킨스 역시 당시 한방에서 감금 생활을 했던 제임스 드레스녹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 손상을 입었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젠킨스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북한이 드레스녹에게 자신을 폭행하도록 시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인에 대한 북한의 고문 사례는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약 2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베시도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억압이나 고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한다든지 집에 갈 수 없다, 앞으로 13년을 더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폭력을 당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약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던 또 다른 억류자 제프리 파월도 25일 BOA에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At one point, the head interviewer at that time said that he didn't believe I was as forthcoming as I should have been with my answers. And he said I could be transferred.
그러나 북한 측 조사관이 자신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면 억류 장소가 당시 호텔에서 훨씬 더 열악한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고문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살해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지난 2009년 불법으로 북한 국경을 넘었다 억류된 미국인 기자 로라링 역시 하루하루 신문을 받아야 했고
심리적으로 협박을 받는 등 블랙홀에 빠진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원비어에게 고문이 가해졌는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고문이라는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원비어가 북한으로 떠나기 전부터 그를 진료했던 치과 의사들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소견서를 통해 원비어의 RNA 두 개의 위치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아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견해를 덧붙여 원비어가 북한에 있을 당시 어떤 물리적인 힘에 노출됐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도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오토 원비어를 고문했고 결국 이 젊은 청년을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nd tortured Otto Warmbier, ultimately leading to that fine young man's death.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지난 18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미국인 학생 오토 원비어가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그것은 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 의원들도 공공연하게 원비어의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지목하면서 북한 정권을 비판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원비어의 부모도 아들이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소장에 담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 잡지인 GQ 매거진은 지난 8월 후 기사에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원비어에 대한 검진 결과를 살펴봤을 때 그가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비어가 자살을 기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원비어의 송환 협상을 이끌었던 조셉 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 의사들이 원비어가 재판을 받은 후 24시간 안에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미 정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원비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미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원비어의 귀환 후 검사를 진행한 신시내티 대학 메디컬 센터의 데니얼 켄터 박사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비어에겐 보툴리누스균 중독 환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 70년 동안 주민들을 지독한 인권유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미 고위 관리가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적 규탄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존어선 코언 차석 대사가 24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For the past seven decad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subjected its people to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코언 대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 70년 동안 주민들을 지독한 인권 유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 연례 결의안 등 계속되는 국제적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적 인권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어린이를 포함해 약 10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고문과 강제노동, 즉결처형, 기아, 성폭행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코언 대사는 또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government severely restricts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the freedoms of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ssociation.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외국 라디오와 TV를 금지하고 있고 보안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외국 DVD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수감되고 심지어는 처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언 대사는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도 비판했습니다.
The regime often requires that workers in North Korea work up to 14 hours a day, 6 or 7 days a week.
북한 정권이 보수도 지불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하루 14시간, 일주일에 6, 7일씩 일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흔하다는 겁니다. 또한 할당된 작업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6개월에서 2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분이 낮은 계층은 특별히 작업 환경이 열악한 탄광에서 일하도록 강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과 관련해서는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Many defectors don't reach freedom on their first attempt, but along the way are often detained and forcibly repatriated.
When neighboring countries force 많은 탈북자들이 첫 번째 시도에서 자유를 찾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수감돼 강제 송환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고원 대사는 특히 북한 정권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고문과 성폭행, 심지어 처형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신 상태에서 송환된 여성들은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고 태어난 아기는 영아살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요덕 수용소에 수감됐다 탈북한 정광일 씨는 북한핵 문제의 그늘 속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잊혀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속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결의안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요소만 통과를 돼가지고는 북한 인권의 어떤 개선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동에서 9년간 외화벌이를 했던 탈북자 노회창 씨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중노동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노 씨는 중동에서는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일했고 러시아에서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1인당 월 3,000달러 정도 벌지만 실제 손해주는 것은 60달러 정도고 나머지는 다 노동당에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는 그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해외 파견이 또 하나의 수용소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계획 WFP는 올해 필요한 대북 지원 모금액의 25%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긴급 구호 기금은 북한의 결핵 치료 등을 위해 천만여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WFP는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1,76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F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제임스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2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올해 하반기를 한참 넘긴 10월 현재 시점에도 모금액은 목표액의 25%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한 달 동안 북한 취약계층 47만 5,996명에게 식량 99만 2천 킬로톤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지원량보다 13%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또한 WFP가 북한의 수도 평양이 아닌 식량과 영양 안보가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5살 미만 어린이,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가소와 병원, 고아원 등을 통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중앙기금 구호기금 썰프는 WFP와 세계보건기구 WHO, 식량농업기구 FAO,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1,000만 4천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서프 웹사이트에 따르면 WFP에는 결핵 환자들의 영양결핍 예방 활동을 위해 275만 달러를, WHO에는 중증 결핵 치료약과 긴급 구호 의약품, 결핵 진단 보장을 위해 348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또 북한 대두와 채소 생산량 증대 지원 활동을 위한 50만 달러는 FAO에 배정했습니다. 유니세프에는 5살 미만 영유아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328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서프는 해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선정해 기금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은 콩고와 예멘, 우간다,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15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할당받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북한에 대해 남북한 정상의 말보다 행동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신뢰하기를 원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기성세대와 달리 통일보다 개인의 행복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학생 김동우 씨는 최근 열린 남북산림협력회담 보도를 보고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산림을 한국이 지원하기 위해 열린 회담인데 북한 측 대표가 오히려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는 걸 보고 적반하장이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좀 이제 적반하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좀, 네,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저희가 일단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입장인데 네, 물론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우주 연구 활동을 하는 청년 장모 씨는 지난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강행한 한국 정부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제는 절대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자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던 대통령이 약간 북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꼈고 일단 똑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준비한 선수들인데 젊은 선수들인데 왜 그 기회가 갑자기 박탈이 되는지 그런 거 있어서 무조건 남북 단일팀이기 때문에 라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옛날이랑은 달리 뭐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은 되게 막 환영하고 그랬던 분위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다른 한국 젊은이들의 대북 시각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 20,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북한 정권이나 통일에 관해 다른 세대와 상당히 다른 견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때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선 20, 30대 젊은이들의 82%가 남북 단일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뒤 실시된 SBS 방송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20대 지지율은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20대의 63%는 북한의 비핵화에 부정적, 59%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 전에 종전선언을 먼저 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달 초에 발표한 연례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20대 젊은이는 30에서 50대에 비해서 북한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을 가깝게 느낀다는 답변은 10년 전 46%에서 7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홍양호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장은 실제로 젊은이들의 시각이 보수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되게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보수적이 되어버렸어요. 네. 북에 대해서 특히 자기의 그 형인 김정남을 독살한 걸 보고 정말로 야비하고 비인권적인 이런 거로 이미지가 되는 거. 천안함 연평도 사건 자기의 동포들을 직접 이렇게 포탄을 날려 죽을 수 있다 이걸 보고 되게 엔트적인 생각이 많이 작용했어요.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겁니다.
군대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 김동우 씨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한 사람들이 저희 이제 또래 친구들이고 그렇게 되니까 다들 20대들이고 저희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렇게 급변하게 이렇게 평화적인 무드로 흘러가는데 언제 저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태도를 바꿔서 이런 도발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끊임없이 그런 거를 또 군대에서 이렇게 강요를 하고 가르치고 그런 상황에서 예, 저희에게 이렇게 통일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기성세대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조민균 씨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스스로가 좀 더 알고 뭔가 좀 더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막연히 하는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가 명확한지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정부 하는 말을 이제 무조건 신뢰한다기보다는 비판적인 뭐 이런 측면도 가져가지 않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탈북민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의 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 나우의 이영석 실장은 많은 20대 젊은이는 이념보다 사실관계를 더 중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20대 애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뭐 생각하기보다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자료들을 찾아보는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른들이 이건 좋다 나쁘다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들어본 다음에 찾으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특성들이 조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 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바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젊은 친구들,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친구들하고 북한이나 북한 인권,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서도 기성세대보다 상당히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원 장모 씨는 같은 민족이란 구호도 젊은이들에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옛날이랑은 달리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진짜 우리 민족이고 진짜 통일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이산가족 상봉할 때는 그래 통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 말고는 워낙 분단되었을 때 잘 지내왔던 사이가 아니고, 그리고 워낙 북한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기에는 멀리하고 싶은, 그러니까 약간 중국과 더 비슷해졌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질감.
최근 비무장지대 걷기 통일 행사에 참여했던 김물길 씨도 통일에 대해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일 당장 통일된다? 그럼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사이에서 있는 애매한 마음, 그래서 당장 통일되면 좋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통일된 후회를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섞이는 과정은 항상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완전히 얼굴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진짜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저에 대한 이제 준비성에 대한 그런 저의 마음가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국민대학교 학생 동아리인 통일 노마드를 이끌고 있는 유현영 씨는 많은 친구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냐? 이미 통일이 되는데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왜 굳이 거쳐야 하며, 또 근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되냐? 그리고 합쳐지게 되면 북한 청년들이 겪게 될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 요인들. 그리고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너무 힘든데 이거를 처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취직난도 힘들고 내 삶도 이미 힘든데 이건 완전히 통일이란 거는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삶도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연구원 장 씨는 정부가 통일 효과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지 정확히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북한 노동력을 쓸 확률이 크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로 연결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고, 우리나라 자체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적인 것에 투자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는 정확히 이런 계획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영석 실장은 많은 젊은이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지지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한다고 지적합니다.
대북정책은 대부분 지지한다. 그런데 뭐 평화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핵화라는 단어에 되게 초점을 두더라고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되게 지지하는데 이유는 뭐냐? 자기가 군대를 가야 하거나 아니면 이 핵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삶에 영향을 줄 거고 위험,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이 무서움을 없애는데 되게 지지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북 정책을 시작한다, 뭐 철로를 만든다 이런 거는 자기들도 그렇게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비핵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걸 없애는 거에 지지를 하는 거지 그 위에 모든 걸 다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고.
평화와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휴전선에서 초소를 없애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선 많은 젊은이가 우려한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노 교수는 앞서 VOA에 지난 10년의 보수 정권이 조직적으로 시행한 여러 정책 때문에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 보수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러 진보학자들도 북한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한 과거 정권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원 장 씨 등 여러 젊은이들은 하지만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교과서로 우리가 공부하나 인터넷이 널렸는데 그리고 다 외국 못 나가나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따다닥 나오고 위키피디아에도 나오고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데 지금 무슨 교과서로 뭐 그거 적는다고 그것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아니, 갑자기 막 혈압이 나오는데. 구글에 치면 나오는 걸. 그냥 코리안 히스토리 하면 되잖아요. 그 누가 뭐 사진 자료 있고 팩트 있고 다 그러는데 무슨 뭐 교과서만 보고 누가 역사를 교육해. 옛날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도 안 되는. 아니 지금 북한도 아니고.
결국 한국의 많은 젊은이는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더 중시하고 이념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진실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보다 행동을 통해 그를 신뢰하겠다는 접근. 정부의 발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구체적인지를 확인하며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홍양호 전 차관입니다.
나라의 큰 이런 그 큰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인생 진로에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취직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토론 문제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반대한다 뭐 이런 것 뜻이 아니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느냐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라.
홍 전 차관은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여러 기회를 활용해 통일의 중요성과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생각이 달라진다며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통일이나 남북화라는 것이 당신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생각이 조금 많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30대, 40대, 50대, 60대 사고방식이 다르다. 거기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은 이번 일요일, 즉 28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파로는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5840, 11570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방송됩니다. 다음 아침 방송입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